네, 여러분, 요즘에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깨끗한 거, 그 청결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죠? 때가 때인 만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이 미국은 독감 때문에 수천 명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청결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청결이 좋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요. 또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외출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서양인들은 이렇게 동양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다 싸잡아서 차별을 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더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가지면서 잘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무슨 청결들을 잘 유지하는 것,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서 손을 더 씻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 보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특히 유대인들도 그 유독 그 깨끗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철저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죠?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장면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손, 깨끗하지 않은 손, 씻지 않은 손으로 그 먹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했죠? 예,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이 팔뚝까지 씻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물을 뿌립니다. 여기서 물을 뿌렸다는 표현은 목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고 굉장히 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장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건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에 있어서, 깨끗함에 있어서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철저하고 민감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민감했을까요? 왜 깨끗한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과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일까지 발전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고 목욕을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한 부류들 가운데 드는 것이 자신에게도 안전하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더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손을 씻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손이 더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결을 유지하려고 손도 씻고 목욕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왜 잘해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노력을 하죠? 무언가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언가 다 되지 않았다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엄격한 기준, 엄격한 분위기를 따르자면요, 참으로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너무나도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유대인으로서. 손을 안 씻는 문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다윗의 시 51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분노와 심판을 대언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6계명을 범했어요. 그리고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범했습니다. 뭡니까?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고,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나단이 어떤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냐면, 칼로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다윗,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누가 죽는다고요? 대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차라리 자기가 고통받는 것이 낫지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 즈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내용을 쭉 보시면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애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도드라지는 게 뭡니까? 거기에 뭐뭐뭐를 해주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한글 성경에만 무려 1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7절에 보니까는 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그 죄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모든 죄악.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서 삶을 끝마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 죄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범죄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은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조금만이라도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이런 교훈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결코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죄 앞에서는 그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전혀 꼼짝할 수도 없는 아주 지극히 먼지와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유일하게 취했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죄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진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드러난 그 다윗. 그럼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지워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지워달라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여기서 다윗이 우슬초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한 우슬초가 뭘까요? 저도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사전들을 찾아보고 했더니 이 우슬초가 그 한국에는 있는 풀인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로 대체해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저는 이 우슬초가 뭐 이슬 같은 건가? 이슬이 매달린 그런 총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써가지고 소무릎초라는 뜻이에요. 소무릎을. 그 마디가 소의 그 앞다리와 닮았다고 그래서 그 마디가 굉장히 굵거든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우슬초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에조브라는 말을 썼어요. 에조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히소포스라는 말을 썼고요. 영어에 그래서 히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섭.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슬초입니다. 그 꽃과 잎이 그리고 줄기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풀에 불과했습니다. 바위나 그 담장 밑에서 그늘진 곳에서 자라나는 그런 풀이었습니다. 근데 편의상 오늘은 그냥 우슬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슬초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이 우슬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아시죠? 그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으로부터 다 나았다라고 그 정결함을 확인받게 될 때에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가지고 일곱 번이나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때 쓰였던 것이 바로 우슬초였어요.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니까는 부정한 자들, 더러움에 있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장막 안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에 흐르는 물을 찍어가지고 모든 기구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거했던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 사건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탈출시킬 계획을 전달을 하시죠. 수레곱 시키겠다. 어떤 정해진 날에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뭐가 넘어갔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심판하실 작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표시된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그랬어요. 뭐가 넘어가는 겁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집에 피를 어떻게 표시를 했죠?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따로 담아요. 그래서 피로 따로 담은 그 그릇에 있는 그 피를 자, 뭐에 묻히죠? 우슬초에 묻힙니다. 그래서 문설주, 그 문이 있는 양쪽 나무 기둥과 그 다음에 상인방, 위쪽에 있는 그 버팀목을 다 우슬초의 그 피로 발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을 하셨던 거예요.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 무서운 심판, 그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피였는데 그 피를 뭘로 발랐다고요? 우슬초에 묻혀서 그 우슬초를 사용해서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이런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슬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였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거나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준비하고 사용할 것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피의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찾아보니까요 딱 한 군데 우슬초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복음에 등장을 할까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을 때에 어떻게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죠? 예, 우슬초, 우슬초를 가지로 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해서 그 위에다가 해용을 담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도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정결을 위한 도구, 그 바로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간구를 한 것은 그 우슬초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정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정하리이다 했을 때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우슬초의 어떤 효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몸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 그 방법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분명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고 추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속이 깨끗해지는 것. 예,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바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자들이나 부정한 자들, 깨끗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거나 경계할 일이 없겠죠. 우리는 항상 깨끗함을 원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제발 너부터라는 거예요. 제발 너부터. 우리 모두가 그토록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다윗조차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다윗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힘겨운 싸움들과 논쟁들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피곤한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서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칭 타칭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그러한 자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자들에게조차도 눈을 떠서 돌이키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그러한 자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나도 자주 그런 대화와 논쟁에 소중한 시간을 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제발 너부터. 제발 나부터. 그래서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속에 혹시라도 교만함이 남아있지 않은지, 탐심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옳다고 확신했던 행동들과 그러한 마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시간이 지나서도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51편 다윗의 첫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걸 근거로 하여 내 죄를 씻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한 거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소용없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그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비록 큰 범죄를 행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예수님의 희생만이 제발 너부터라고 지적받고 있는 내 자신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으로도 안 됩니다. 전통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내 삶이 바뀔 것이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